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8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25페이지 신약성경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비유 아홉 번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80년대, 70, 80, 90년대 이를 지나면서 교회마다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민 오시기 전에 여러분도 그랬죠. 교회 다니시면서 얼마나 기도를 교회가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3일 밤, 또 철야 예배, 그리고 산기도라는 게 있어요.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면 딱 이제 들어갈 때마다 교회별로 교회 봉고차들이 쭉 질비해 있는데 산에 올라가면 이제 누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나, 어느 교회가 더, 그래서 막 그런 경쟁심도 있었고, 또 교회별로, 또 교회 그 같이 간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도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누가 제일 늦게 내려오는가 자존심 대결도 하고, 또 나무를 붙들고 뭐 흔들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기도에 대한 추억들 하나씩 꺼내놓으시라 하시면 뭐 밤을 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성장한 한국교회입니다. 그 기도의 그 본질적으로 쭉 그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그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지 이거죠. 우리가 과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었지. 그게 지금 추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라는 행위의 초점에 상당히 어떤 공로나 또 우리의 정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또 그 사람의 열심, 공로, 지성이면 감천한다. 우리의 얼마만큼의 그 정성과 에너지를 담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대단히 정말 고귀한 이 행위를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죠.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이끌어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의 여러 이하 문제들이나 소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이 그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오가는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그러니까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 열심히 하는데 결국 그게 자기의 공로와 정성이 담긴 쪽으로 가기도 해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은 사실 그쪽으로 좀 치우쳤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하나의 근거가 어떤 기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면 이제 좀 시대가 지났고 2000년이 넘어오면서 그와 같은 베이스 위에 세워야 될 정말 올바른 이해를 그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기 전에 이민 와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도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는 정서가 그랬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은 얼마나 그 지성을 다합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빌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빕니다. 자, 그게 그대로 기독교로 이어지면서 신앙을 이제 갖게 되고 종교를 이제 회심을 하고 기독교에 들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그 삶이 그대로 오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더해야만 되는 부담감의 한편으로는 또 계속해서 우리들을 자극했죠. 신앙생활.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좀 더 정성을 더해봐. 이런 쪽이었습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역사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그랬지. 그럼 지금은 좀 달라져야죠.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제 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11장. 잠깐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11장에 나오는 그 우리 제가 그 찾아보니까 9월 첫째 주에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그 비유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두 비유가 쌍벽을 이루고 기둥을 이루죠. 딱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서 초점이 밤에 친구가 찾아왔고 그 친구를 위해서 이웃 친구에게 떡을 구하러 가는 그 주인 그 사람이 가서 자고 있는 친구를 문을 두드리고 두드린다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여튼 친구를 깨워서 그로부터 떡을 받아서 가져오는 거기에서 많은 우리 한국 지난 한국 우리의 교회의 정서는 뭐였냐면 밤중이라도 가서 열심히 두드리고 간청을 하면 그 원하는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만큼 열심히 간청해라 이런 쪽으로 갔었던 것을 그게 아니고 그 문을 흔들어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 떡을 받아내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그가 반드시 일어나서 떡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을 명예와 수치라는 그 당시의 프레임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떡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온 손님에게 무례한 거고 동네의 수치를 안겨주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의 명예, 동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그에게 떡을 내어준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 선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억하시죠? 예.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인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비유를 보면은 사실 이 비유에서 보면 이 밤중에 찾아오는 비유에서 나오는 그 친구의 간청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여인의 구하는 간절함이 더 돋보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문으로 앞선 그것보다 이 본문이 더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다른 말로 끈덕지게 기도하는 여인의 비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밤낮. 그 앞선 비유는 밤에 부르짖었는데 이 여인은 밤낮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단지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반복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는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가 뭔가예요. 기도가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을 목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지금까지의 패턴과 기도의 습관과 이유를 되물어야 돼요. 왜 나는 도대체 기도하는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 여인이 그 도시에 남편을 여인이에요. 과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이 원수들로부터 상당한 부당한 이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보호 1호입니다. 보호 대상의 1호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한 가정의 모든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특히 과부에게는 그 모든 결정, 남자처럼 여겨줬어요. 존중해줬고 무엇보다도 보호해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신명기 보니까 10장에 과부를 신원하신 그의 그 안타까움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27장 19절에는 신명기 과부를 공경에 빠뜨린 자를 저주한다. 과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착취하고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자는 정말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로 넘어오면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사야서 1장 23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이 대적을 보응하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신다. 다시 말해 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덕상, 그 도덕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힘들게 살고 부당한 이익을 받으며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실상이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변호해 주거나 또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고 또 변호사를 살 만큼의 넉넉한 여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렇게 내몰린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재판관이 등장하죠. 재판관은 이 시작부터 그 사람의 성품을 예수님이 전해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아주 정말 이 누구보다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가장 부패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꼭 우리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힘으로 선출되고 또 국민의 힘으로 위에 앉은 그들이 국민을 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듯이 이 사람도 재판관이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해줘야 되고 또 그들의 신원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를 보면 참 딱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여인의 처지를 고려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여인은 그를 찾아가야 돼요. 왜? 이 문제 해결은 그 사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인 문제.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재판료를 내고 공식적인 재판 신청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자기가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할 수 있는 것 그냥 애원하는 겁니다. 지날 때마다 소리 높여 애원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잘못으로 지금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부당한 거예요. 원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해야 하는 남을 해야 할 형편에 있는 여인 같지가 않습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받았어요. 그 피해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비록 불의하기로 소문난 재판관이지만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 이 여인이 매달립니다. 매일처럼 밤낮으로 매달립니다. 재판관은 당연히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일상의 일을 보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판관이 자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일찍 빨리 최대한 저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고 빨리 여기서 보내는 걸 목적으로 그 여인의 상황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좀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나마 좀 보려고 합니다. 본 비유를 이해하려면 특히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 사건 단위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걸 따로 딱 하나를 따로 떼서 보는 건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항상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지금 오늘 비유는 바로 그 앞선 17장에 20절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비유가 딱 끝나면서 그 다음 넘어가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기도라는 주제로는 연결되는 것 같지만 종말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에 있어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새롭게 이어지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최소한 앞에 나온 본문과 연결지어서 아주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거죠. 앞선 본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간다. 그 완성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완성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완성의 일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들이 당하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다. 고난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확실한 아마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고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된 그 사건,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결코 그 약속이 미뤄진다든지 또 실패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 고난을 통해서 가는 그 길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간다. 이것이 바로 이 앞선 본문 17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17장 22절 같은 경우 보면 인자의 날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비유의 마지막 저 8장 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선 본문과 상당히 종말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 이 주제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을 되짚어보면 앞선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죠? 그리고 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끝이 있다. 세상에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는 거였죠. 종말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종말을 준비했던 것이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허랑방탕한 인생에 대한 그 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고 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 그 종말을 준비토록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앞서부터 계속 흘러온 주제였는데 바로 오늘 비유에서 그 정점을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단순히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쌓아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도대체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목적하는가? 이것이 어느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되냐면 종말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 우리가 종말을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면 기도의 이 중요성과 목적이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강조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래서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 그 삶에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앞선 본문에서 그런 종말을 바라보고 완성을 바라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러므로 오늘 비유를 시작하는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여기에 초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 삼아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의 태도가 온전히 바라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논리적인 구조는 대조라는 거예요. 대조. 굉장히 대조가 많이 나오죠. 이런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만들어낸 결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 그리고 과부와 재판관의 사이 관계,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녀를 내쫓기 위해서 마지못해 들어주는 판결해주는 재판관, 성도를 품기 위해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판결하는 재판관,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 대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초점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는데 바로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당신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모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가신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한 거죠. 택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선택하셨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겠느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흥분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목적을 두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셔요.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또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이 믿음의 중요성.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실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달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달래고 기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는다. 이것은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런 우상 덩어리에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평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저급한 종교인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만들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저급한 종교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뭔가를 받아내는 수단, 나의 공로와 정성을 담는 도구, 또 하나님에게 나의 이 열심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밤낮 기도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으로 옮겨가요. 기도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저 멀리 계시고 너머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크게 부르짖어야 들으시고 또 막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요? 나를 위해서도 독생자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을 만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종말, 시작된 이 종말을 완성이 되도록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그러므로 성도가 종말을 사는 삶의 방식, 신앙 양식, 이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종말의 완성의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표징이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에 근거해서 드려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이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이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 한번 마지막 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의 때에 믿음이 있게 믿음을 붙들고 정말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도를 믿음과 연결하면서 즉 기도로 이 종말의 때에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믿음의 기도로 종말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만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 즉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시대가 악해지고 신앙이 타락해져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도가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둔 기도가 아니라 점점 자기의 뜻에 목적을 두고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저급한 종교인이 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목적해요. 스스로의 뜻, 소망, 바람,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거룩한 수단을 동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종말을 살아가는 그 온전한 방식에서 그 기도를 드리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기도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책도 많고 또 뭐 우리의 역사 속에 신앙의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이 모범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분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 공생애 사역만 우리가 복음서에 만나니까 매일매일 그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사역을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양식입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이 있는데,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본인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40절에 가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 사역을 반대합니다.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공격합니다. 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눈 씻고 봐도 이런 기도는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그 잔을 두고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원이 아니라, 내 원은 정말 이게 피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그 장면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결국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뜻을 위해 내가 목적하고 살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을 이루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기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여기 보시면 7절에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는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기도할 이런 통곡에 눈물 흘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통곡과 눈물이 가득 찬 세상에 들어오시면서부터는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똑같이 그 통곡과 눈물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처럼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어떻게 그 통곡과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냐? 여러분 9절에 8절에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을 하나님 다 제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친히 몸소 받으시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것. 그러므로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종말을 이루어 가시는 이그샘플, 단지 이그샘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도 그러한 삶이 가능토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그 정말 그걸 가능케 하는 힘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시듯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좀 잘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 모든 기도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본질인 그런 일용할 양식도 있지만 정말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위대한 성도에게만 주어진 기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나는 참 지지리도 못났지, 믿음 없지. 그러나 그 믿음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기도를 고귀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인간, 인생 최소한 그 우리의 인생을 다하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기도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것,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고난, 고통, 아픕니다. 힘듭니다. 빨리 이것이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애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순종의 삶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겸허하게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이며 이것은 그 과정에서 겪는 이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만 허락됩니다. 그 위대한 특권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고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또 연약한 무릎도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힘도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거칠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비유의 한 여인처럼 부당하게 또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는 성도의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생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그 나라의 완성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우리의 순종을 기도로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열매 맺지 못하고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시간 앞에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성도만이 가진 이 영광스러운 특권인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도로 선포하고 확인하는 거룩한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